베니스, 베를린과 함께 세계 3대 영화제 중 하나로 꼽히는 프랑스 깐느 영화제. 많은 영화인들이 세계 각국에서 몰려드는 이 깐느 영화제의 올해 행사에서는 특별한 한 사람이 크게 주목을 받았습니다. 당대의 유혹, 우아함, 그리고 신비로움의 상징으로 남은 여배우. 이런 찬사와 함께 칸느 영화제 주최 측은 65회째를 맞는 올해 2012년 영화제의 아이콘으로 마릴린 몬로를 선정한 바가 있죠. 한 시대를 풍미하고 또 너무 일찍 우리 곁을 떠나간 여배우 마릴린 몬로. 그녀의 자서전 마이 스토리와 함께하는 영미문학관 토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EBS 영미문학관 이소정입니다. 그리고 나레이터 브라이언 선생님도 저와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Hello, good evening everybody and how are you today, 소정?
네, 저는 Saturday night은 늘 좋습니다.
좋죠.
네, Friday, Saturday는 항상 해피합니다.
주말은 항상 좋은데요. 근데 네. 이번 주말이
그러니까 올림픽 끝나가니까
올림픽 마지막이니까 좀 네.
아쉽죠?
아쉽기도 하고 네. 좋기도 하고
네. 아, 좋기도 하세요.
예, 네, 왜냐면.
Regular TV 프로그램 이제 볼 수 있으니까.
아, 이제 다시 좀 밤낮을 다시 바꿔야
아,
되는 거죠.
아, 그래. 저는 사실 오늘 마릴린 몬로의 자서전 마지막 날이요. 좀 슬퍼요.
아, 그렇긴
네,
하죠.
네, 좀 저는, 아, 진심으로 마릴린 몬로가 전 전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좀, 아, 개인적으로 슬픕니다. 자서전 살펴보는 마지막 시간인데 이 자서전은 그녀가 몸소 남긴 메모와 일기를 토대로 그녀가 죽은 이후에 편찬이 되어서 나왔습니다. 말이 나온 김에 브라이언 선생님 혹시 일기 쓰시나요?
아니요. 전 안 써요. 왜냐하면 제가 했던 일 다 별로 기억하고 싶지도 않고 증거 남고 싶지도 않고
네. 성격이 근데, 확실하시군요. 네.
소정 씨는 쓰시나요?
쓸 것 같습니까?
좀 쓸 것 같아요.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쓰고 있습니다. 와. 네. 네, 저는 근데 이게 읽혀지면 안 되는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정말 I have to keep this to myself only.
네. 그러게요. I mean, 네. You should put it in a safe or something.
아니 저는 컴퓨터에다 써요.
아. 네.
예전에는 사실 이제 저는 글에다 그 종이에다 쓰는 걸 예전에 좋아했는데 컴퓨터가 훨씬 좋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렇죠.
예전에는 그래서 저기 일기장에 어머니 욕 많이 써놨다가 옛날에 들켜가지고 되게 많이 혼나 그랬어요. 함께 다닐 때. 청소년기 때. 자, 제 얘기는 이제 그만하고요. 영미문학관 네. 링리 퀴즈부터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릴린 먼로는 영화배우죠. 그런데 그녀가 출연한 영화 외에도 출연할 뻔 했다가 끝내 무산돼서 다른 사람이 하게 된 영화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아마 제일 유명한 게 이 작품이 아닐까 싶은데요. 작가 트루먼 카포디가 쓴 원작 소설을 영화한 것으로 우리에게는 오드리 헵번이 예쁜 검은색 드레스를 입고 유명한 보석 가게 앞에서 커피와 빵을 먹는 장면이 특히 기억에 남아있죠. 그만큼 오드리 헵번의 대표작입니다만 작가 카포디는 원래 주인공 홀리 글라이틀리 역을 처음으로 마릴린 먼로를 모델로 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먼로가 출연할 뻔했지만 결국은 못했던 이 유명한 영화 혹은 소설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입니다. Number one.
Gone with the Wind.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Number two.
Breakfast at Tiffany's.
티파니에서 아침을. Number three.
영웅 본색.
네. 영웅 본색입니다. 정답 보시는 분들은 휴대폰에서는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메시지 우물정 1045 PC나 스마트폰에서는 EBS 반디 게시판 트위터 EBS underbar English ENGLIT로 들어오셔서 정답 보내주십시오. 자, 열심히 찍었지만 영화관에 걸렸을 때는 자신의 출연 장면이 다 편집되어 나가서 아예 없어지기도 했었고 배역을 주겠다며 사기를 치려는 사람을 만나서 큰일 날 뻔도 하고 아무튼 수많은 우여곡절과 가난과 무명의 서름을 겪으면서 한 단계 한 단계씩 참을성 있게 올라온 마릴린 먼로. 고진감래 드디어 쥐구멍에 볕이 들고야 만 걸까요? 자신이 그토록 바라던 스타의 길이 열리고 그녀는 흥행을 보장하는 배우가 됩니다.
Success came to me in a rush. It surprised my employers much more than it did me. Even when I had played only bit parts in a few films, all the movie magazines and newspapers started printing my picture and giving me write-ups. I used to tell lies in my interviews, chiefly about my mother and father. I'd say she was dead, and he was somewhere in Europe. I lied because I was ashamed to have the world know my mother was in a mental institution, and that I had been born out of wedlock, and never heard my illegal father's voice. I finally straightened these lies out, and I was surprised at the way the magazines and newspapers treated my new confessions. They were kind, and none of them picked on me. Everybody in the studio wanted me as a star in his movie. I finally went into Gentlemen Prefer Blondes, and after that, How to Marry a Millionaire. I liked doing these pictures. I liked the fact that I was important in making them a great financial success, and that my studio cleaned up a fortune, despite that its chief had considered me unphotogenic. I liked the fact that the movie salesman who came to Hollywood for a big studio sales rally whistled loudest and longest when I entered their midst.
밥 사 먹을 돈으로 연기 수업을 받느라 쫄쫄 굶고 차 할부금을 낼 $50가 없어서 울며 겨자 먹기로 노도 달력을 찍었던 그녀는 방금 들으셨듯이 신사는 금발을 좋아한다 또는 백만장자와 결혼하는 법 등에 출연하면서 이제 일주일에 $1,200를 받는 20세기 폭스 영화사의 특급 신인이 됐습니다. 근데 참 이상하죠. 성공만 하면 모든 게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그게 또 그렇지가 않네요. 먼로의 마음속에는 아무리 해도 채워지지 않는 어떤 텅 빈 부분이 있었고 언제부턴가 불안과 그림자가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I'd like the raise I finally received to $1,200 a week. Even after all the deductions were taken from my salary, it remained more money a week than I had once been able to make in 6 months. I had clothes, fame, money, a future, all the publicity I could dream of. I even had a few friends. And there was always a romance in the air. But instead of being happy over all these fairy tale things that had happened to me, I grew depressed and finally desperate. My life suddenly seemed as wrong and unbearable to me as it had in the days of my early despairs.
아마도 그녀에게는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이미지와는 달리 천상적으로 즐겁게 다른 사람들과 섞이지 못하는 뭔가가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가난했던 시절에도 파티에 가면 앞에 나서서 대화를 주도하기보다는 구석에서 다른 사람을 관찰하거나 얘기를 듣길 좋아했었죠. 성공한 여배우가 된 지금도 그녀는 헐리우드의 다른 유명한 스타들의 위선적인 면과 서글픈 면을 재빨리 캐치해냅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하죠. 사람들이 파티에 갈 때 나쁜 점은 진짜 자신을 집에 두고 간다는 것이다 라고요.
I freeze up when I see people making important faces at me, or when I notice them strutting among the lesser party lights. I like important people, but I like them when they're doing important things, not just collecting a few bows from lesser guests. In party society, there are also people who are unable to feel important. Even if it's an important party and their names are going to be in the movie columns in the next morning, among those present. These people usually just mill around like extras on a movie set. They don't seem to have any lines or any business except to be ornamental space fillers. But I can't feel sorry for them because the minute I join one of these extra groups, they all start chattering like mad and laughing and saying things that nobody can understand. I feel that having found someone more ill at ease than themselves, me, they're out to impress me. What a gay and intimate time they're having. Hollywood parties not only confuse me, but they often disillusion me. The disillusion comes when I meet a movie star I've been admiring since childhood. I always thought that movie stars were exciting and talented people, full of special personality. Meeting one of them at a party, I discover usually that he, or she, is colorless and even frightened. I've often stood silent at a party for hours listening to my movie idols turn into dull and little people.
이런 기분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네요. 평소에 좋아하고 숭배하던 스타를 실제로 사석에서 만났을 때 오는 그런 큰 괴리감 같은 경험, 공감이 가지 않으시나요? 이제는 자신도 어엿한 스타가 되었지만 그렇게 다른 스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온갖 화려하고 요란한 파티에 참석할 때마다 마를리는 점점 더 환멸을 느끼게 됐습니다. 자신의 우상은 알고 봤더니 시시한 사람이거나 추태를 부리는 사람이었고 사람들은 다들 내가 잘났소 하면서 마를린이 알아듣지 못할 말만 하는 것처럼 느꼈기 때문이죠. 근데요, 마를린 먼로가 이렇게 자신을 할리우드의 부적응자라고 소개하고 있는 와중에 조금은 흠을 잡을 만한 꼬투리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건 그녀 자신도 인정하듯 자신이 항상 파티에 늦게 도착하길 좋아하는 지각 중독자였다는 거죠. 이유는 모르지만 파티에 늦게 가면 사람들의 시선이 훨씬 더 자기한테 쏠리는 느낌이 들어서 그게 기분이 좋았다고 하네요. 아까 내드렸던 오늘의 익리 퀴즈 이제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나가는 동안 많이 정답을 보내주십시오. 마를린 먼로는 영화배우였죠. 그런데 그녀가 출연한 영화 외에도 출연할 뻔했다가 끝내 무산돼서 다른 사람이 하게 된 흥행 영화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아마 제일 유명한 게 이 작품이 아닐까 싶은데요. 작가 트루먼 카포리가 쓴 원작 소설을 영화한 것으로 우리에게는 오드레 헵번이 예쁜 검은색 드레스를 입고 유명한 보석 가게 앞에서 커피와 빵을 먹는 장면이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그만큼 오드레 헵번의 대표작입니다만 작가 카파우리는 원래 주인공 홀리 글라이틀리 역을 처음부터 마를린 먼로를 모델로 해서 만들었다고 하네요. 먼로가 출연할 뻔했지만 결국은 못했던 유명한 이 영화 혹은 소설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입니다. 1번
Gone with the Wind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2번
Breakfast at Tiffany's
티파니에서 아침을 3번
냠냠냠. 영웅 본색
영웅 본색
I have nothing, sound, I have no effect. Sound effect also
축축축축 뭐 네, 정답 아시는 분들은 휴대폰에서는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메시지 우물정 1045 PC나 스마트폰에서는 EBS 반디 게시판 트위터나 EBS underbar ignit으로 정답을 보내주십시오. 자,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근데 이 노래 가만 보니까 좀 전에 내드렸던 퀴즈의 힌트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 이 노래는 제가 직접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사랑하는 노래입니다. 앤디 윌리엄스가 부르는 Moon River 듣고 올게요.
그의 이름은 제클 박사였습니다. 모두가 존경에 맞이 않는 영국 신사의 표본이었죠. 그의 고결한 인격에 무서운 반전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지킬은 자신의 애고를 대상으로 무모한 실험을 가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흠집 없는 애고는 하이드라는 이름의 끔찍한 악마를 낳았죠. 악마는 천천히 지킬의 의식을 영혼을 잠식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파멸로 가는 길의 안내자가 되었습니다. 보물섬의 작가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이 1886년에 발표한 작품 지킬 박사와 하이드 The Strange Case of Dr. Jekyll and Mr. Hyde 인간의 분열된 자아를 치밀하게 해부한 기념비적인 작품 다음 주 월요일 영미문학관 문학편에서 만나겠습니다.
앤디 윌리엄스의 Moon River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EBS 영미문학관을 통해 배우 Marilyn Monroe의 자서전 My Story를 원문과 함께 감상하고 계십니다. 마릴린 먼로가 성공하면서 제일 통쾌한 장면이 어디냐면요. 예전에 재능이 없다면서 자신을 해고했던 영화사에 복수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이제는 그 영화사의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돼서 보란듯이 행세할 수가 있었으니까요. 사실 영화사 측에서는 머노를 키워줄 생각이 애초부터 전혀 없었다고 하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를 본 관객들이 수천 수만 통의 팬레터를 보내면서 열광하고 그 인기가 걷잡을 수 없어지니까 그제서야 어쩔 수 없이 먼로를 대접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여전히 자신에 대해 떨떠름해하는 20세기 폭스 영화사 사장에 대해 먼로가 뭐라고 하는지 한번 들어보실까요?
'Finally, the mail from the movie fans got to be so fantastic in quantity that the front office could no more ignore me than it might an earthquake that was tipping Mr. Zanuck's desk over. I was sent for by Mr. Zanuck himself, looked at briefly, and given a few mumble words of advice. All I had to do, Mr. Zanuck said, was to trust him. He would do everything that was best for me and help me to become a big star for the studio.' I could tell that Mr. Zanuck didn't like me very much and that he could still couldn't see any more talent or beauty in me than when he had fired me a year before on the general grounds of being unphotogenic. Studio bosses are very jealous of their powers. Like political bosses, they like to pick out their own candidates for greatness. They don't like the public rising up and dumping an unphotogenic entry in their lap and saying, "She's our girl." And there was still a deep conviction in the studio's bosom that I was only a flash in the pan and would very likely be forgotten in a year.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래도 자기 회사 소속 배우인데 1년 안에 사라질 반짝 스타라뇨. 이 말은 정말 너무한 거 아닌가요? 하지만 먼로는 자신이 유명해진 이유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런 그들의 예측을 가볍게 비웃어줄 수 있었습니다.
It wasn't to happen that way. I knew it at the time. I knew what I had known when I was 13 and walked along the sea edge in a bathing suit for the first time. I knew I belonged to the public and to the world. Not because I was talented or even beautiful, but because I had never belonged to anything or anyone else. The public was the only family, the only Prince Charming, and the only home I had ever dreamed of. When you have only a single dream, it is more than likely to come true because you keep working toward it without getting mixed up. I worked hard and all day long. I worked inside the studio and outside it. It wouldn't be long now, I knew, before Mr. Zanuck would give me a lead in the big picture. The publicity department was already on the ball. The magazine seemed to be celebrating a perpetual Marilyn Monroe week. My picture was on nearly all their covers. People began to treat me differently. I was no longer a freak, a sort of stray ornament like some stray cat to invite in and forget about. I was becoming important enough to be attacked. Famous actresses took to denouncing me as a sure way to getting their names in the papers. But I did nothing vulgar on the screen, and I did nothing vulgar off the screen. All I did was work from 8 to 14 hours a day, either acting or trying to improve my talents.
자기가 뜨기 위해서 유명한 배우를 험담하는 방법은 비겁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이건 또 바꿔 말하면 그런 공격 대상이 될 만큼 이제 마릴린 먼로는 무시 못할 인기 배우가 되었다는 뜻이겠죠? 그녀는 자신의 현재를 만들어준 것이 회사의 뒷받침이 아닌 순수한 대중의 힘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무명 배우들 중에서도 자신이 제일 열심히 꿈꾸고 있다며 스스로 기합을 불어넣었던 그 시절을 절대 잊지 않으면서요. 하지만 사람들의 그런 사랑도 그녀의 뛰어난 연기를 보고 싶다거나 그녀의 진정한 내면을 알고 싶다 뭐 그런 사랑은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육감적인 매력에만 반응하는 사람들의 관심에 그녀는 그만 질려버리죠. 먼로에게 연기를 가르쳐주던 선생님이었던 마이클 체홉은 그녀에게 연기를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서 있기만 해도 저절로 돈이 들어올 거라고 얘기하는데요. 먼로는 이 얘기가 전혀 칭찬 같지가 않습니다.
'You can make a fortune just standing still or moving in front of the cameras and doing almost no acting whatsoever,' Michael said.
'I don't want that,'
I said. 'Why not?' he asked me gently.
'Because I want to be an artist,'
I answered.
'Not a neurotic freak. I don't want to be sold to the public as a celluloid aphrodisiac. Look at me and start shaking. It was all right for the first few years, but now it's different.'
This talk started my fight with the studio. I realized that just as I had once fought to get into the movies and become an actress, I would now have to fight to become myself and to be able to use my talents. If I didn't fight, I would become a piece of merchandise to be sold off the movie pushcart. I kept telephoning the studio, begging for an interview with its chief. I was told, 'No interview, just appear on the set when you're notified.' I stayed in my room alone and talked to myself. They were ready to give me a lot of money, a million, if I would marry them and never wander off and fall in love with art. I hadn't wanted Johnny Hyde's million, and Johnny was a much sweeter and kinder character than 20th Century Fox. I decided I didn't want the studio's million either. I wanted to be myself, and not just a freak vibration that made fortunes for the studio's sex peddlers.'
먼로는 의외로 강단이 있는 여자였습니다. 비록 섹시한 여배우라는 이미지를 팔았어도 자신을 바보로 만들어 놓은 대본이나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는 회사에는 따박따박 따지기도 했습니다. 또 자신이 공감하는 사람이나 사건에는 세상에 뭐라고 하든 끝까지 지지를 보냈죠. 그러는 사이 화려하지만 판에 박힌 톱스타 생활은 그녀에게서 사는 재미를 조금씩 뺏어갔나 봅니다. 특유의 나른한 표정도 실은 연기가 아니라 진짜 피곤해서는 아니었을까요?
I felt tired all the time. Worse, I felt dull. The colors seemed to have gone out of the world. I wasn't unhappy, and I didn't lie awake nights crying and hanging my head. That sort of thing was over, at least for now. What happened was that when in working to make good, I had forgotten all about living. There was no fun anymore in anything. There was no love in me for anything or anyone. There was only success.
하지만 이렇게 피곤한 가운데서도 그녀의 인생에 뭔가 심상치 않은 조짐이 다가오고 있었는데요. 그게 뭐였는지 알아보기 전에 노래 한 곡을 들으면서 잠시 머리를 식혀보죠. 마릴린 먼로가 직접 노래 부른 거 한번 들어볼까요?
네. 네. We have a song from the movie Gentlemen Prefer Blondes, or 신사는 금발을 좋아한다. And the name of the song?
네. 다이아몬드는 여자의 최고의 친구라는 이 곡을 들어보시죠. 제목이 Diamonds Are a Girl's Best Friend입니다. 마릴린 먼로의 Diamonds Are a Girl's Best Friend 듣고 왔습니다. 이 노래를 부를 당시에 마릴린 먼로가 연출한 춤과 의상은 나중에 수많은 가수와 배우들이 따라할 정도로 할리우드의 아이콘이 되었죠. 그중에는 아직 풋풋한 20대였을 시절의 마돈나가 뮤직비디오에서 그대로 재현한 곡도 있었죠. Material Girl라고 해서 혹시 궁금하신 분들 따로 한번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브라이언 선생님도 물론 당연히 그걸 보셨겠죠. 마다나의 그 Material Girl.
당연하죠. 예, 예. 그 비디오 많이 봤고요. 그리고 네. 역시 이런 얘기 들으면 여자들 다 똑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맞고요. 자, 그저께 첫날 방송 때 이미 들으신 분도 아시겠지만 마릴린 먼로는 10대 시절 이미 한번 결혼한 적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그녀에게 두 번째 인연이 찾아오려고 합니다. 그 상대방은 누구였을까요?
It was a balmy night and I was late as usual when the dinner host said, "Miss Monroe, This is Joe DiMaggio. I was quite surprised. Mr. Joe DiMaggio was unexpected. I had thought I was going to meet a loud, sporty fellow. Instead, I found myself at a reserved gentleman in a gray suit with a gray tie and a sprinkle of gray in his hair. There were a few blue polka dots in his tie. If I hadn't been told he was some sort of a ball player, I would have guessed he was either a steel magnate or a congressman. He said, "I'm glad to meet you," and then fell silent for the whole rest of the evening. We sat next to each other at the table. I addressed only one remark to him.
"There's a blue polka dot exactly in the middle of your tie knot,"
I said.
"Did it take you long to fix it like that?"
Mr. DiMaggio shook his head. I could see right away he was not a man to waste words. Acting mysterious and far away while in company was my own sort of specialty. I didn't see how it was going to work on somebody who was busy being mysterious and far away himself. I learned during the next year that I was mistaken about this baseball idol. Joe wasn't putting on an act when he was silent, and he was the least far away man I had ever known. It was just his way of being on the ball.
저녁 식사 자리에 초대되어 갔는데 거기 웬 모르는 남자가 끼어 있네요. 보통은 남자들이 백이면 백, 모노에게 말을 걸고 잘 보이려고 하는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모노는 안중에는 없고 다들 그 남자한테만 열광인 거죠. 아니, 저 남자가 대체 누구길래 다들 이 야단인 거지? 모노는 건방진 사람은 아니었지만 궁금한 건 사실이었습니다. 아, 문제 그 남자의 이름은 조 디마지오. 아, 프로 야구 선수였습니다.
But to return to my first meal with Mr. DiMaggio, he didn't try to impress me or anybody else. The other men talked and threw their personalities around. He didn't try to impress me or anybody else. Mr. DiMaggio just sat there. Yet somehow he was the most exciting man at the table. The excitement was in his eyes. They were sharp and alert. Then I became aware of something odd. The men at the table weren't showing off for me or telling their stories for my attention. It was Mr. DiMaggio they were wooing. This was a novelty. No woman had ever put me so much in the shade before.
Joe DiMaggio는 미국 야구 메이저리그 역사에서 56경기 연속 안타라는 불멸의 기록을 갖고 있는 선수였습니다. 당시 미국 남자라면 Joe DiMaggio의 이름에 눈을 동그랗게 뜨지 않을 사람이 없었죠. 하지만 마릴린 먼로는 야구에 전혀 관심이 없어서 그가 누군지도 몰랐던 겁니다. 그리고 얼핏 보기엔 그 남자도 먼로에 전혀 관심이 없어 보였습니다. 어찌나 말수가 적은지 입도 뻥긋 안 하는 것처럼 보였으니까요. 그런데 저녁 식사 내내 꿀먹은 벙어리 같던 그가 그녀가 집에 가겠다고 일어서자마자 웬일인지 같이 일어섭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May I see you to the door?" he asked. I didn't discourage him. At the door, he broke his silence again. "I'll walk you to your car," he said. When we got to my car, he made an even longer speech. "I don't live very far from here, and I haven't any transportation," he said. "Would you mind dropping me at my hotel?" I said I would be happy to. I drove for 5 minutes and began to feel depressed. I didn't want Mr. DiMaggio to step out of the car and out of my life in another 2 minutes, which was going to happen as soon as we reached his hotel. I slowed down to a crawl as we approached the place. In the nick of time, Mr. DiMaggio spoke up again. "I don't feel like turning in," he said. "Would you mind driving around a little while?" would I mind? My heart jumped, and I felt full of happiness. But all I did was nod mysteriously and answer,
"It's a lovely night for a drive."
전혀 상반된 성격일 것만 같은 조 디마지오와 마릴린 먼로는 결국 결혼에 골이 납니다. 이 결혼은 세기의 결혼이라는 칭호를 들었죠. 두 사람은 일본으로 신혼여행을 떠났는데요. 아, 도중에 뜻밖의 이벤트가 하나 생깁니다. 바로 군부대 위문 공연, 즉 마릴린 먼로가 한국에 오는 사건이 생긴 거였죠.
'We took a helicopter for the front. I didn't see Korea and its battlefields and beaten up towns. I left one landing field and came down on another. Then I was put in a truck and taken to where the 45th Division was waiting. The 45th Division was my first audience after the wounded in the hospital. It was cold and starting to snow. I was backstage in dungarees. Out front, the show was on. I could hear music playing and a roar of voices trying to drown it out. An officer came backstage. He was excited. "You'll have to go on ahead of schedule," he said. "I don't think we can hold them any longer. They're throwing rocks on the stage." The roar I'd been hearing was my name being yelled by the soldiers.
때는 바야흐로 1951년 우리나라의 한국전쟁이 진행 중이었고 마릴린 먼로는 신혼여행 중 잠시 짬을 내서 미군 부대 위문 공연을 와서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방금 들으신 것처럼 빨리 먼로를 보내어달라고 무대에 돌멩이를 던지면서 아우성을 친 병사들은 무명의 먼로가 단번에 톱스타가 되도록 무서운 기세로 영화사에 폭포 같은 팬 레터를 보냈던 바로 그 장본인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위해 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얇은 드레스를 입고 무대에 올라 정성을 다해 노래를 불러준 것은 어쩌면 마릴린 먼로가 당연히 보여줘야 했던 의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안타깝지만 마릴린 먼로의 자서전 마이 스토리는 이쯤에서 끝이 나는데요. 아마 그렇게 의외로 빨리 죽지 않았다면 이 자서전을 훨씬 더 온전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을 텐데 하고 참 아쉬움보다는 저는 좀 너무 슬픕니다. 브라운 선생님 어떠세요? 3일 동안 읽어보신 소감이?
아, 뭐 재미있기도 하면서도 슬프기도 하면서 왜냐하면 이 마릴린 먼로이라는 사람이 네. 참 대단한 인생을 살면서도 근데 그 큰 슬픔도 있었잖아요 항상.
네, 예, 예.
Yeah, so it's kind of I enjoyed it though.
네, 그리고 저는 제가 보기에 마릴린 먼로가 저는 굉장히 똑똑했다고 보거든요. 똑똑한 거가 뭐 academically smart는 아닐지 모르지만 이렇게 높은 자리에 자기 자신을 정말 제대로 알고 있는. 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었던 것 같기도 해요. 어떤 면에서 보면.
Yeah, and also she had this extraordinary, I think, attraction, this charisma for men and women. And of course, there are always these rumors about her. She was involved with Joe DiMaggio, and later on, 네네. she married the famous playwright Arthur Miller. 네. But in between, there are people like rumors about her and John F. Kennedy.
그러니까요.
There was that famous scene where she sang happy birthday to him at 네. his birthday party.
네.
And all sorts of different things.
예. 그리고 마릴린 먼로의 죽음에 대해서도 사실 뭐 얘기가 많았어요.
그렇죠.
뭐 FBI가 죽였다. 뭐 케네디 가문이 죽였다. 뭐 이런 이상한 말들도 좀 있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또 아시는 거 있으세요?
아 그거에 대해서는 솔직히 뭐 예. 아는 건 확실한 건 아는 건 없는데요. 예. 근데 그런 얘기는 많이 들었죠.
네. 예. 그리고 조 디마지오와 재결합도 하려고 했었다는데 바로 직전에 이제 운명을 달리하시는 바람에 그 일은 무산이 됐고요.
그렇죠.
조 디마지오는 마릴린 먼로가 죽은 다음에 매년 무덤에 가서 꽃을 바쳤다고 해요.
Yeah, 네. I've heard that also. 그 둘이 사이에 헤어지고 나서도 계속 뭔가 좀 그런 좀 남아 있는 거 있었어요.
아 진짜요? Yes. 뭐 남녀 관계가 온전히 그렇게 막 꽉 정리가 막 돼야 되려면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죠 아무래도. Yes. 아, 그리고 그 무덤 뒷자리 마릴린 몬로의 무덤의 윗자리가 아, 기록적인 가격으로 경매에 나왔다고. 그런 얘기도 있다고 하네요. 근데 누가 차지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다고.
I wonder. 네.
퀴즈 정답을 말씀을 드려야겠죠. 오드리 헵번의 대표작이지만 원래는 마릴린 먼로를 주연으로 해서 만들어질 뻔했던 이 영화 혹은 원작 소설의 제목은 무엇이었을까요? 였는데요. 답은요?
Breakfast at Tiffany's.
네. 정답은 티파니에서 아침을 이었습니다. 원래 원작자인 트루먼 카포리가 영화사에 그렇게 마릴린 먼로를 주인공으로 쓰라고 책은 했는데 결국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전부 다 영화사 책임은 아니고요. 배역이 안 어울린다고 먼로의 소속사가 말려서 그녀 스스로가 거절했다는 뭐 그런 얘기도 들립니다.
I think it's interesting because Truman Capote, the author, 네. is most famous for the book In Cold Blood, 예. which is like a true crime book.
네.
And it's considered the first book in the genre of true crime. 그래서 뭐 CSI 이런 프로그램들 다 그냥 아 In Cold Blood에서 있어서 그런 거 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근데 그 책이 완전히 잔인하고 it was about this very graphic murder. 근데 그런 거 썼던 사람이 Breakfast at Tiffany's도 썼다고 생각하면 좀 신기한 것 같아요.
그분 누구죠? 그 작가 제가 좋아하는 작가분인데 저는 그 작가분 이름이 자꾸 헷갈려요. 코엘료 파울로 맞나요?
아 파울로 코엘료.
파울로 코엘료. 예. 그분의 그 연금술사 알케미스트랑 그분이 쓴 11 Minutes라고 그 책도 굉장히 같은 사람이 썼다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너무나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뭐 작가들의 상상의 영역이 네. 한 가지 면만을 띈다고는 볼 수 없겠죠, 아무래도.
맞아요, 맞아요.
저는 사실 이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긴 하고 아까도 잠깐 뭐 여담으로 말씀드렸다시피 문 리버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마릴린 몬로가 이 역을 했으면 뭐 당연히 성공을 했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마릴린 몬로가 부르는 그 창가에서 이렇게 기타 치면서 문 리버 불렀어도 그 장면 역시도 너무 슬프고 막 그랬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사실 티파니에서 아침에 Breakfast at Tiffany's를 처음 그게 들었을 때 어린 나이에 들었을 때 티파니즈가 뭘까? 어딜까? 그리고
티파니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
어디
집에서
커피숍인가? 근데 제 영화를 보고 나서 알았습니다. 자, 오늘 퀴즈 당첨자 여러분들 영미문화권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시고요. 퀴즈 당첨자 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선물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시끄러운 세상에서 조용히 세상을 움직이는 힘, 랜덤 하우스 코리아에서 책 Quiet를 선물로 드립니다. 공연 선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 색깔의 맛을 볼 수 있는 특별한 기회, 대학로 대표 2인극, 가정식 백반 맛있게 먹는 방법, 8월 12일 공연, 슈퍼키드, 몽니, 김사랑, 내규의 도청장치 등 홍대 대표 뮤지션들이 총 출동하는 서울 라이브 뮤직 페스타 지금 영미문화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KT 올레스퀘어에서 공연되는 Talk Concert Jazz in the City 관람권 그리고 홈플러스 식품 매장에 위치한 아티제 블랑제리에서 맛있는 케이크 교환권 이달의 출판 소식과 트렌드를 전해주는 월간 출판 저널 두산 동화에서 앱 한 달 이용권과 프라임 영한영 사전 앱 그리고 마지막으로 프로포즈 주얼리 전문 쇼핑몰 뮤잼에서 다이아몬드 넥클리스를 선물로 드립니다. 당첨자분들은 영미문화권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곡을 들으면서 이제 또 헤어져야 될 시간이 왔네요. 마지막 곡은요?
Queen's Too Much Love Will Kill You.
네, 이 곡 들으면서 이번 주 마릴린 먼로와 함께한 영미문화권 사람들 편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말 잘 마무리하시고요. 저는 다음 주 목요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Everyone, good night.
Have a great night, everyone, and enjoy the rest, the end of the Olympics. See you next week. Bye.